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36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정이 단순히 가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가정이 천국과 연결이 되는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사를 온 것이죠. 근데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땅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문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그 강이 있죠. 그쪽 지역이죠. 유프라테스 강 중심으로 해서 그곳이 비옥한 땅이 있었고 안락한 집이 있었고 삶의 터전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또 가장 강력한 지역이었던 그곳을 떠나서 당시로서는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생명을 맡깁니다라고 하는 결단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어디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죄악된 삶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이 됩니다.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면서부터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양쪽 여기에도 저기에도 발을 다 디디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도 누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도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부족하지만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이제 나는 옛 성품은 옛 사람은 이제 나는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이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죠. 거기가 바로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생활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죠. 여러분, 약속은 아브라함만 받았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이 약속을 받지 않았었죠. 아브라함만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동일한 약속을 이들이 다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손을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와 같은 자손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무려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믿음의 아들 한 명을 주셨습니다.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면 최대한 아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아들만 달랑 한 명 주셨던 것이죠.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것도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 아들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한 아들입니다. 몸짓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전부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키웁니다. 근데 어떻게 키우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이삭을 딱 앞에 앉혀놓고 아들의 그 이쁜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삭아, 아빠가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영광의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 무작정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거야. 애굽에 내려갔다가 엄마를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엄마를 다시 찾아왔고 또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왔어. 아빠 엄마가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아빠가 100세에 엄마가 90세에 너를 낳았어. 내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약속을 해주셔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를 창대하게 해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룰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주신 그 약속은 너한테도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아들에게 다 이삭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삭은 느지막하니 또 야곱을 낳았죠. 이 야곱을 장막에 앉혀놓고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아들 야곱을 앉혀놓고 틈만 나면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야곱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할아버지가 이곳 가나안 땅으로 오시게 된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100세에 아빠를 낳았어. 기적이었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어. 그리고 아빠는 죽을 뻔했었어.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아빠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거든. 그날 아침 아빠는 생생하게 기억해. 할아버지가 일찍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를 깨우더니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곳에서 아빠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할아버지 이름을 부르셨거든. 그리고는 손을 거두라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지. 그래서 아빠가 살아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삭도 야곱을 앉혀놓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을 아빠에게 주셨고, 아빠는 이제 너를 낳았으니까 아마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고 흥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해 주실 것이야. 나는 바로 그 약속의 자녀야. 이렇게 이삭도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 아이일 때부터 해주어야 합니다.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의 전부인 줄로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그 시기를 허락을 해주셨는가? 짐승들은 새끼를 낳고 나면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나서 걷고 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낳은 아기들은 적어도 몇 년에 걸리기까지는 오로지 아빠, 엄마만 보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시기들을, 짐승과는 다르게 그 시기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냐 하면은 오로지 아빠,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기에 아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해주라고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눕혀놓고 아이들을 앉혀놓고 아빠, 엄마가 제일 커 보이는 그 시기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꾸 해줘야 돼요.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인도를 해오셨고 아빠, 엄마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 여러분, 아이들을 핸드폰이나 컴퓨터의 영상에 맡겨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 컴퓨터나 그리고 핸드폰의 영상이 아이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뇌리 속에 그대로 박혀지는 겁니다. 그때 아빠, 엄마를 늘 바라보고 있는 그 아이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그 아이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왜 컴퓨터를 게임을 보여주고 하게 하고 그럽니까? 그걸 다 받아들여 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때 제일 좋은 것은 아빠, 엄마가 아이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어야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그 시기에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원에 보내어놓고 아빠, 엄마의 역할을 다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일학교에 보내어놓고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 다 시키고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릴 때 그 시기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빠, 엄마를 최고로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의 최고의 말씀들을 자꾸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아이는 신기하게 하늘을 바라보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 앞에 놓여지는 큰 산들을 보면서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할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었는지,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 산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신기하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던 이야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시온산, 야, 우리가 가게 될 천국도 하나님께서는 산이라고 그러셔서 시온산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들판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곡식을 보여주면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토에 떨어진 씨앗, 옥토에 떨어져야만 이렇게 연결게 된다고 곡식이 자라게 되어서 이렇게 열매 맺게 된다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꽃을 보여주면서 예야이 꽃이 입은 이 옷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도 이것보다 더 이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하신다라고 길가에 떨어지는 돌멩이를 보면서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원수를 쳐서 이겼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자꾸만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 크고 나면은 안 듣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손주들 앉혀놓고 말씀 입이 아플 정도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용돈을 주면서 이야기해 주어야 돼요. 아빠 엄마가 좀 바보가 된 것처럼 목소리도 흉내내면서 막 모션도 크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그렇게 키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날 때, 앉았을 때에, 길을 걸어갈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죠. 강론이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면 됩니다. 성경 이야기들을 해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역사하신 그 이야기들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친구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도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길을 걸어갈 때도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겁니다. 다른 것 투자하기보다는 어릴 때만큼은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아빠 엄마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제일로 좋은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손주가 집을 찾아오거든, 또 여러분의 어린 아기들이 있거든 아이들을 앉혀놓고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던 이야기들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눈뜨게 하셨던 이야기들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정말로 좋은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이삭을 앉혀놓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해주었습니다. 이삭도 야곱을 장막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이야기를 해주었죠. 할아버지가 받은 약속이 아버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고 아버지가 받았던 그 약속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죠. 이 일들이 장막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전수가 되어야 돼요. 이 전수가 되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아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끊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이들이 자녀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더 심어 주었었는데요. 바로 이삭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이고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의 외국인이다. 우리의 고향은 따로 있다 하면서 하늘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늘을 아빠가 이렇게 올리다 보는 것이죠. 그럼 이삭도, 어린 이삭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얘야,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데, 원래 아빠가 나왔던 곳은 갈대의 우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을 약속을 해 주셨어. 그곳은 하늘에 있어. 꼭 기억해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나그네이고 외국인이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죠.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아빠, 엄마는, 그리고 너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야. 우리는 외국인이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국이 있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어. 아빠, 엄마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어.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할 집이 있어 이것을 입술로 이야기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 인생은 사실은 외롭습니다. 고향 생각이 간절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겨내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남모르는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이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호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녁 노을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는 내 친구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지만 나는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고향을 떠나오면서 야 아브라함 오늘 저기 놀러가자 하고 그런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을 다 두고 왔죠. 헤어졌습니다. 밤중에 밤하늘의 그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구야 외롭지? 나 외로워하지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서 너의 인생길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아무런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친구야라고 하는 너는 나의 친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음성, 이 호칭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인생의 길을 이겨낸 방법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벗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친구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와 늘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점에서 찬송 하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친구라고 하는 이 찬송,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 찬송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둘, 셋.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
예수님의 좋은 친구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늘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하였노니 이 아브라함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될 정도로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그네이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돌아갈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땅이 원래 아빠의 고향이 아니야. 아빠에게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어. 이삭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었고 손자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야곱아, 할아버지가 잠시 후면 죽을 거야. 근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어. 하늘에 있는 거야. 이 아이에게 이렇게 다 장막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장막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살고 있지, 본향에서도 만나면은 서로 인사하고 함께 살게 될 거야. 이 할아버지가 또 이 아버지가 먼저 천국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여러분,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갈 때 우르를 말하는 것이죠.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죠. 사모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성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밝히 천국의 소망을 증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격스러워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천국에 끌려 올라갔었죠.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몸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기가 막힌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즉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딱 보면 입에 떡 벌어지는 바로 그 영광의 모습, 그 형체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서 그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을 사도바울이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생각만 하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로마의 시민권이 최고의 시민권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시민권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고 나는 그 하늘의 시민권이고 나는 그 하늘에 입성을 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영광의 형체로 나는 변화가 되어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의 눈에는 잘 안 들어왔습니다. 그게 대해서 욕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죠. 부산에 있던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아들들이 다 자수성가를 해서 괜찮은 중소기업의 대표로 또 큰 회사 전무로 모두가 살만했습니다. 권사님이 근데 자꾸만 고집을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사시던 작은 집, 그 작은 집을 고집을 하시면서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고 해도 이사를 안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면 집을 지어드리자.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그곳에 좋은 집을 지어드리자.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우리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권사님이 허락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집을 하나 지어도 대신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 그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집은 첫 번째로 성이어야 돼. 그리고 그 성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벽에 문을 세 개씩 달아두어야 돼. 그리고 그 성은, 성문은 진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모든 기초석은 12개를 해야 되고 그 기초석은 전부 다 보석으로 해야 돼. 마루는 자수정으로 해야 되고 집안의 모든 길은 황금으로 깔아주어야 돼. 그랬더니 아니 어머니 무슨 농담을 그리 하십니까? 못하면은 안 지어도 돼. 나는 이미 그런 집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하늘에 준비를 다 해주셨어. 여러분 참 믿음의 어머니 아닙니까? 일어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엄마의 집은 하늘에 있어. 엄마는 이곳의 나그네야. 이곳의 외국인이야. 엄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근데 엄마의 이 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이렇게 지어주셨어. 엄마는 돌아갈 천국에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아빠, 엄마도 이 땅 위에 나그네이고 너도 이 땅 위에 나그네야.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 저 하늘에 있어. 그러면은 이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는 여기에서 살다가 내 진짜 집으로 가는 것인데 그 집은 하늘에 있는 거구나.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 시절을 지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시면은 이제 그 아이의 마음속에 믿음이 아름답게 잘 자라나면서 이 어머니 권사님처럼 이와 같은 멋진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의 삶을 연결해 주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전수가 되는 곳이고 이 전수를 하기 위해서는 아빠, 엄마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손주들이 여러분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손주들 앉혀놓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도 해 주시면 좋겠지만은 아빠,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그네야. 나그네는 집이 있다는 뜻이고 그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증언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던 이 신앙이 아이들에게로, 손주들에게로 그대로 전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식구들이 모이거나 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들과 모이면은 가정에서 예배를 꼭 드리시고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 주시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그 역할을 감당을 하시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